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봉독했습니다. 우선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아시죠? 근데 세상은 예수를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인류 3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예수를 아는 우리는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그러면 예수는 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우리 why? 네, 세상을 구원하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이 세상으로 오셨습니까? 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가, 여호와의 말씀이신 예수가 육신이 되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되었다. 우리 아까 찬송했습니다. 예수는 전에부터 있던 분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분으로 알고 있지만은 예수는 그 전부터 있었습니까? 그동안 예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는 예전엔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 아닐까요? 그러면 예수는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살았던 예수라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네,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혼동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정체를, 예수님의 신비를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은 저는 꼭 물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지만은 우리 믿음의 눈을 갖기 위해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람한테 지성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성으로 이해하고 그럼 더 믿음이 잘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수는 누굴까요? 이 땅에 살았던 예수는 사람일까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아닐까요? 100% 사람에 대한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100% 하나님이 동시에 100%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는 예수다. 여러분, 이 서로 다른 질문은 초기 기독교부터 오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 끝에 우리 삼위일체 교리가 세워지는데 예수는 삼위 중에 한 분, 영어로 Three Persons, One Nature. 네. 삼위일체 교리가 세워지는데 그래도 우리는 예수에 대한 신비를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알지 못할 것이지만은 오늘 사람들의 공통된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죠. 성육신과 부활사건으로 세워지지만은 교회 출석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육신 사건을 믿기 어려워하죠. 또 심지어 일부 신학자들도 이건 단지 상징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세상이 성경의 이 기적을 쉽게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자연 법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기 때문인데 성경에 기록된 동정녀 출생 이야기가 과연 우리 21세기의 과학으로 가능한 일인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사건을 기록하는 게 우리 그 유명한 그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제 아이를 가질 것이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시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실제로 살았던 사람인지도 상당히 의심스러워합니다. 또 성경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라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가? 성육신 사건은 제자들이 예수를 신으로 신격화하려고 만들어낸 단지 허구일 뿐이다. 과연 그럴까요? 가까운 미래의학은 여러분 인간세포를 복제해서 여인의 자궁에다 착상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적은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것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정녀 출생이 21세 의학으로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다고 안 믿으세요? 자, 예수께서 부활 승천 후에 교회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기독교 신학을 하나씩 정립하기 시작하는데 AD 313년이 굉장히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해입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칙령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그 책들, 문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권위가 있는 66권을 선정해서 신구약 정경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성경에 근거해서 많은 기독교 교리들을 확립시켜 나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삼일체, 하나님. 이런 교리들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왜 그럴까요? 점점 초기 기독교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교리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네, 그 전에 아까 성모 마리아입니다. 우리 그때 워싱턴 DC에서 한번 그 제일 크다는 성당에 한번 갔었죠. 그때 제일 그 예수님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 위에 올라가 있어요. 네, 그걸 보고서 저희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AD 431년에 에베소 공회에서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선포하고, 마리아를 신으로, 다시 말하자면, 마리아를 네 번째 하나님으로 숭배하기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 캐톨릭의 전통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의 어머니도 마리아도 당연히 하나님이야 마땅하다. 이런 3단 논법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카톨릭은 성경 외에 그 교회 트레디션도 중요시하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은 그렇지만 대전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전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데 아담의 DNA를 물려받은 사람들은 모두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예수도 마리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사람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는 사람의 DNA를 당연히 물려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기 캐톨릭은 마리아에게는 원죄가 없다. Immaculate Conception이라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원죄가 없다는 그런 교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1854년에 교황 비오 9세는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하였음을 공식 선포까지 합니다. 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교리를 선포할까요? 그러니까 점점 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신이라는 것까지도 그러지 않아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마리아까지 신이라 그러니까 점점 더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DNA를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여자 마리아의 DNA도 역시 예수께로 이어지게 다시 말해서 예수는 죄 없는 속죄 제물이 될 수 없다는 아주 큰 딜레마에 부딪힙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마리아를 신으로 승격시킨 거 아닐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아이가 없는 부부에게 대신 아이를 낳아주는 시바디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이 대리모라고 그러죠. 서러게시. 서러게시라고 대치가 되는데, 네. 여러분, 대리모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체외 수정으로 수정란을 만들고, 이 대리모의 자궁에 부착시키는 건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대리모의 DNA는 아기에게 유전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리아는 단지 자궁만 빌려줬습니다. 마리아 유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단지 대리모 역할만 하였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는 하나님의 DNA만 물려받습니다. 마리아의 DNA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DNA만 물려받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따라서 동정녀 탄생은 21세기 의학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캐톨릭 교회가 이걸 알았다면은 캐톨릭 교회가 이걸 알았을 리가 없습니다. 오늘날 의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마리아를 신으로 격을 높일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요? 몰랐으니까 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예수를 신으로 인정하려면은 예수의 어머니까지도 신이 돼야 되는 그런 딜레마입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합니다. 당시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 건 아주 큰 수치입니다. 당시 결혼 연령을 보면은 한 15세 정도 아니었을까, 마리아가. 그 어린 마리아는 그런 수치를 감수하고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순종한 여인이라 만일 마리아의 순종이 없었다면은 이 동정녀 탄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교회의 높임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네, 마리아는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높임을 받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물론 캐톨릭에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겠죠. 그렇지만은 이건 한번 보세요. 마치 예수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양자로 승격에 대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었다는 양자 입양설. 이건 이단입니다. 이거가 맥을 같이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캐톨릭은 원래 기독교의 시작이 캐톨릭입니다. 단지 개신교가 16세기에 캐톨릭이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제가 캐톨릭을 비판하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동정녀 탄생은 21세기 과학으로 더 이상 기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못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성으로 믿어집니다. 왜 동정녀 출생이 안 되느냐? 되지 않습니까? 자, 둘째. 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는 정말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처럼 보이는 허상인가? 여러분, 홀로그램이라고 아시죠? 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현현, 떼어판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사자가 사람으로 모습으로 나타내서 말씀도 하고 많은 이적을 행하지만은 이 현현은 마치 홀로그램 같아서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 사람처럼 보이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 사람 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현영일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홀로그램일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일까요? 이 질문은 초대 기독교부터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가까이 예수를 보고 만지던 목격자가 죽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사람들은 예수의 실체를 점점 잊어버리고 예수는 비록 위대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시겠는가?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는 하나님이 현현하신 것으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허상, 홀로그램, 팬텀이다, 도깨비다.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지르시는 예수님도 이건 가짜다. 하나님이 쇼하시는 거다. 이렇게까지 나갑니다. 이런 학설을 가현설, 도세티즘이라고 그러죠. 이 도세티즘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상상과 가설이 등장하는데, 예수 품에서 자주 안겨 지나던 요한의 증언인데, 이때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한테 항상 그 안겨 있던 어린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요한이라는 장로가 됐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쓴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네. 이 사람의 증언입니다. 예수 품에 항상 안겨 있었어요. 그 사람의 증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인 건 확실해요. 이 사람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신 어떤 초대 기독교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인간이라고 굳이 불러야 한다면은 현인이신 예수님이 사셨는데 그분은 메시아이다. 그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이 계속되는 요한일서 1장 2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가 나타나신 바이시더라.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나타나신 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믿음도, 물론 저는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사람의 감성, 이성, 모든 감각이 다 동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우리의 이성이나 감성 한두 가지만으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신비한 존재로서 우리에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모든 감각기관을 동원해야지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이라는 우리의 그 판단하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을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를 알아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분석해서 믿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저는 영에 눌린 사람만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아봤는데 영의 눈이 열렸다는 의미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랍니다. 영의 눈이 열리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지성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의 그 믿음이 튼튼해지죠. 자, 바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부활한 예수를 영으로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그 삶이 완전히 뒤집힌 사람의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게 이제 사람의 옷을 입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 예수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췄다는 증언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만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마음에 믿으면 결코 쉬운 얘기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것은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고 하는 그런 이유 같아요. 여러분 여기 주로 신한다는 얘기는 예수를 단지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성육신 사건과 부활에 관한 믿음이 포함된다는 반드시 포함된다는 마틴 루이드 존슨 목사님의 말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네,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그뿐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정말 동정녀 출생을 하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다라는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포함돼야지 예수를 주로 신한다 그런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은 원래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죠. 그런데 지금 제1격 하나님과 제3격 성령님은 아직도 육체가 없인 영의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제1격 하나님 예수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영과 육을 동시에 가진 하나님이 됩니다. 예수는 삼위 중에서 특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예수교가 있는, 하나님교라 그러지 않고 예수교라 그러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은, 이 얘기는 예수를 따르면서 부활한 사람들 모습이 어떤지를 알려주는데,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면은 영과 육을 동시에 가지고 부활합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서 영과 육을 가진 채로 동시에 영원하게 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셋째. 태초부터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한 제1격 하나님 예수는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데, 그러면 그동안 도대체 예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주무시고 계셨나? 구약성경에 제1격 하나님 예수가 자주 등장하지만은 삼위일체 개념부터 없던 시대에 또 다른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렇게 기록되면요 아주 큰 혼돈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못하고 다른 호칭으로 표현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호칭이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성경에도 수없이 나타나는데 상당히 많은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구별한다고 했죠? 예수님과 여호와 천사를 네, 절을 하면은 하나님이고 절하지 않으면 천사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삼손의 부모가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제1격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사사기에 소개되어 있는데 한번 잘 드세요. 사사기 1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마노아가 예수의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째야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여러분, 제1격 하나님 예수는 삼위 하나님은 각각 하나님, 물론 본질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1격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특별히 연관이 있는 분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의 천사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만은 천사 중에서 기묘자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 없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이사야도 기묘자라고 표현하는데 기묘자는 기묘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별명 중에 하나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삼일체 제1격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다라는 게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런 기묘자, 원어로 펠레, 놀람이란 뜻인데요. incomprehensible, wonderful, miraculous. It is secret. My name is secret이라는 얘기입니다. Beyond your understanding.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요. 워낙 번역이 많습니다. 이게 beyond your understanding이라는 건 뭔가 하면요. 그 정체가 너무 놀라워서 사람의, 너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줘도. 그래서 내 이름은 비밀이다. It is secret. 그런 얘기입니다. 알려줘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100% 하나님인 동시에 100% 사람인 예수의 행동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계속되는 사사기 13장 19절에서 20절인데 여러분 잘 드세요.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를 소제물과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며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잘 들으세요.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간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가 그 아내가 보고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라. 이건 아주 놀라운 장면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 이걸 한번 접하고. 불꽃이 제단에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은, 똑바로 올라간다는 뜻은 하나님이 기쁘게 제사를 받는다는 표지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에 휩싸여서 제물과 같이 불에 타면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 예수가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장면 아니에요. 예수를 태워서 지금 번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놀라운 장면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예수께서 제2교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불타면서요. 불타면서 제단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른쪽 보세요.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장면 아니에요, 이거? 이거 리허설 아닙니까? 예표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 같아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태워드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요.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보이셨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라는 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몸을 하나님께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능력이 없어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은요, 예수도 함께 제물로 드려지는데요. 하나님이 날 보시고 받는 게 아니고 흠 없고 죄 많은 예수를 제물,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이유가 이 죄 없는 예수가 함께 바쳐지기 때문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덩으로 바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가 제물로 바쳐진 제물을 왜 안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죄를 태워 없애기 위해서는 예수의 몸도 같이 태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예수의 몸이 같이 태워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진정한 예배라는 건 그 흠 많은 나를 예수와 함께 태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때때로 뜨거움을 느끼세요? 가슴에서 막 올라오신 적 없어요? 네. 이거 뜨겁다는 얘기는요, 바로 그게 내가 불타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찬양할 때 왜 뜨거워 올라오시는, 울컥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제물로 바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뜨거움을 느낀다는 건요, 내 몸이 불이 잘 사서 하나님께 바쳐진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예배 받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예수가 없다면요, 하나님은 그 우리 죄 많은 몸을 어떻게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저는 사사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게 참 놀라웠습니다. 사사기 13장 21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불태워 올라갔습니다. 다시 안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마노가 그제서 그 애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해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라는 줄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옛날에 하나님 몸 죽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내가, 네, 아내가 남편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았을 것이며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했을 것이라. 참, 네.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니라 하였더라. 네. 여자가 이럴 때 보면 남자보다 상당히 센스가 빨리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 많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과 부딪히면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는 달라요. 예수 하나님은 달라요. 왜? 사람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임마뉴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2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구약 시절에는 사람에게 자주 나타나시고 현현하시고요. 사람과 교제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러다가 이제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거라.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며.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임마누엘 할 때 임은 with예요. 영어로 with. L은 하나님이죠. 잘 아시죠? 임마누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선지자 이사야서는 예수 탄생 800년 전에 이미 동정녀 탄생 성육신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네. 갑자기 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 마태도 예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이유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기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이유가 구세주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게 더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가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 방언인 아람어로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았다. 아이라는 건 남녀가 사랑해서 만드는 게 자연 법칙이죠. 그렇지만 이제부터 21세기 이상의 과학은 꼭 그렇지 않다는 것도 이제 과학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은 자연 법칙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태어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성육신 사건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력해서 이루신 역사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는 이 일의 주연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으신 분, 능력을 행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정녀 탄생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력해서 이루신 아주 놀라운 역사입니다. 과학적으로도 가능한 얘기고 또 하나님이 무슨 일을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개혁은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감사하시며 귀한 성탄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지성으로서 이해를 못하는 동정녀 사건은 21세기 과학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웁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자연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성의 눈으로 판단할 때 또 믿음의 눈으로 판단할 때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고 지성의 눈으로 이해할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예수에 대한 신비를 조금이라도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고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